오늘 계속해서 우리 에스더 강의 7장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역사의 축이 서서히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 이렇게 보니까 이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눈치를 채지만 사실 이 역사의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잘 못 느껴요. 오늘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지혜가 담아져 있습니다. 우선 1절을 좀 보십시다. 1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맥락이 좀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온라인에 올라 있는 강의를 좀 몇 개 들어보면 이 맥락이 이해가 될 텐데 앞서 6장에는 첫 번째 잔치가 있었죠. 왕후 에스더가 왕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만도 동시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금 1인자는 당연히 왕이에요. 그리고 2인자는 누구일까요? 하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2의 서열은 왕의 아내인 누구이어야 마땅하죠? 왕후 에스더가 돼야 마땅합니다. 왜? 왕의 아내이니까. 그리고 서열상으로는 제3의 인물이 하만이 돼야 마땅합니다. 이제 오늘 그 자리가 천천히지만 되찾아집니다. 자, 1절을 좀 볼까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여기 또라는 말로 봐서 6장에 앞서 잔치의 초대가 한번 있었죠. 그리고 그 잔치에 하만이 참여했다가 초대받아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또 자기 아내에게까지 자랑을 늘어놓아요. 아, 이 제국 안에 왕 다음으로 2인자인 나밖에 왕후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후의 초대에 들떠서 이미 은근히 주도권이 하만이 갖고 있는 겁니까? 왕후 에스더가 갖고 있는 겁니까? 왕후 에스더가 틀어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그가 분을 사귀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여전히 궁궐 문 앞에 모르드개는 상복을 입고 앉아서 꼿꼿하게 자기에게 아말렉 후손인 아각 사람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매달기 위해서 자기 앞마당에다가 지인들의 충고를 듣고 나무를 매달아 놓습니다. 언젠가는 여기에다가 저 녀석을 매달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바뀌어서 두 번째 잔치에 초대가 된 겁니다. 여전히 왕과 하만이 초대가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왕이 급히 하만을 찾아요. 아, 이 사람 어디 갔어? 빨리 데리고 와. 혼자 신랑이니까 남편이니까 와도 될 텐데 뭔가 당황하면서 하만을 급히 찾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6장 14절을 보십시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어떻게 나아갔다고 되어 있죠? 빨리 나갔다. 내시들을 시켜서 빨리 왕이 찾으니까 왕후가 두 번째 초대한 잔치에 당신 빨리 나가야 됩니다. 이때는 왕후의 잔치에 초대가 되면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7장 1절로 넘어왔는데 히브리 단어를 헤아려 보니까 모두 1절이 7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근데 굉장히 짧아요. 담아진 내용도 굉장히 축약에서 급하게 기록한 냄새가 풍깁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간단하게 일곱 마디로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자, 어떤 느낌이 사실 독자 입장에서 확 들어와야 되냐 하면 뭔가 왕후 잔치에 서둘러 가기 위해서 그 움직이는 액션의 동작을 급하게 처리한 듯한 느낌이 이 1절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실까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게 몇 번째 물은 건가 하면 세 번째 왕후 에스더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어떤 문제에 조바심이 나 있는가 하면 도대체 이렇게 잔치를 연거푸 초대하는 아내의 속심이 뭘까? 속마음이 뭘까? 근데 여기 호칭이 하나 바뀌었어요. 5장 3절을 좀 볼까요? 5장 3절을 보시면 앞에 한 장만 넘겨보세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6절로 건너뜁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네, 이렇게 세 번씩 아내의 속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서 지금 세 번 연거푸 물어요. 그런데 강조점이 달라요. 드디어 7장에 넘어와서는 첫 마디에 정식으로 아내를 제3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왕후로서 질문을 합니다. 점점 묘하게 전체 분위기가 에스더의 자리가 살금살금 주도권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하만도 그랬지만 왕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전전긍긍하게 되고 제1인자인데 게다가 하만은 제2인자인데 쩔쩔매는 모습이 전체에 걸려서 쫙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절을 보시냐 하면 4절을 보세요. 나와 내 민족이 3절부터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처음엔 개인적인 요구를 합니다. 먼저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처음에는 개인적인 생명에 대한 보장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 공동체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 속에는 먼저 왕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여탈권은 왕에게 있다는 것을 은근히 왕을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낮췄어요, 높였어요? 높입니다. 당신의 손에 이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 생명을 살려주시고 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뜬금없는 얘기거든요. 아니, 누가 그대를 죽이며 누가 그대의 민족을 죽이겠다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다음 절을 볼까요?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게 좀 복잡한 워드, 히브리어가 특별히 갖는 어법을 좀 이해를 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제 탓으로 이해하세요. 예?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이게 복잡합니다. 하만이 앞서 왕에게 워드프레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전 유다인을 죽이겠다고 아수에로 왕이 사인을 하도록 워드프레이를 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뭐라고 왕에게 제안을 했는가 하면, 각하, 이 페르시아 내에 거주하는 유다 민족들이 어차피 노예인데 이 노예들을 전부 팔아서 왕에게 은금을 제가 얼마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발음이 히브리 말로 아주 비슷해요. 그걸 어떻게 들으면 노예로 판다는 말이 되고, 그 워딩을 그대로 들으면 사실은 죽이겠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하만이 계략을 쓴 겁니다. 워드프레이를 통해서. 아, 그때 그 말씀드린 게 그게 노예로 팔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죽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저기 왕께서 여기 사인했잖아요. 그 사인이 되어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당연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유대 노예들을 팔아서 하만이 은금과 그 보상금을 자기에다가 가져다 주겠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속내는 그게 아니었죠. 이들을 이번 기회에 전부 죽일 것을, 멸절시킬 것을 속내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뭐를 통해서 속였다고요? 왕에게 워드프레이를 통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도록 교묘한 말놀이를 한 겁니다. 여기 아수에로 왕이 늘 절반은 취해 있으니까, 오늘도 또 마셨잖아요. 늘 취해 있으니까, 아, 내가 그때 취해서 사인을 했구나, 뭐 이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통 히브리 문법상 워드프레이라고 합니다. 자, 그 현장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는데, 어디 성경을 보시냐 하면 3장 8절 9절을 보세요. 앞으로 넘겨서 3장 8절 9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유대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9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여기 그 조서를 내어 그들을 뭐하라고 되어 있죠? 진멸하소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면 죽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면 그냥 팔으라는 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꼼꼼히 듣질 못하고 이 워드프레이에 속아서 그냥 이 땅에 흩어져 있던 한민족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서 그 재정적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겠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겠구나. 좋죠. 자기 입장에선 돈이 들어오니까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조서에 사인한 내용은 유대 전민족을 죽이겠다는 문건에다 자기가 사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거를 에스더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만이 워드프레이를 통해서 왕을 속였던 그대로 다시 지금 여기서 기억을 재현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차라리 그 노예로 팔렸더라면 내가 이렇게 떠들지 않고 잠잠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대노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5절을 보실까요?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따라서 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뇨? 이걸 딱 줄여서 두 글자로 따라서 하세요. 감히. 예,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살면서 우리가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이 표현을 잘 썼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누가 잘 썼죠? 다윗이 감히 저 아말렉이 누구간데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가? 감히. 물론 이걸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응? 얘기하 비즈니스 하다가 감히 그러면 이 뭐 취했나? 상대방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영적인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이 달려들 때에, 자기를 헐려고 할 때에 딱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감히. 오늘 프로필 글자를 다 바꾸세요. 예? 감히라고. 이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 선언인지 몰라요. 그 아수에로 왕이 듣고 보니까, 아니 내 아내를 포함해서 그 민족을 죽인다고? 감히 이런 마음을 품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그 문건에다가 조서에 사인을 했다는 것은 속았다는 얘기예요? 알고 했다는 얘기예요? 속았다는 얘기죠. 죽일 문건 같았으면 거기다 자기가 그렇게 쉽게 사인을 못하죠. 그런데 하만의 언어플레이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결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문건들을 끝까지 꼼꼼히 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당회하면 마지막에 그 축조라는 걸 해요. 축조라는 것은 이 결의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이 당회 서기와 회록석이라고 또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적기만 하는 분인데 꼼꼼히 정확하게 글자 하나 애매한 문구는 없는지 이런 걸 당회 끝나면 딱 시간 정해서 다 살피도록 합니다. 근데 그거를 결제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6절, 드디어 에스더가 자기 이 두 번에 걸쳐 잔치에 초대했던, 그리고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 요청을 꿋꿋하게 입 다물고 있었던 속내를 드디어 드러내는데, 6절을 잘 들어보세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이 대적은 역할, 대적의 역할을 누가 했다 그 말이에요. 대적과 원수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이 악한 그 나쁜 인격을 얘기합니다. 이 악한 누구니이다?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왕이 잔치하던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어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얼굴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얼굴을 돌려버리면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하만에 대해서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만의 얼굴을 싸죠. 더 이상 권력의 언저리에 올 수도 없고 왕과의 2인자의 관계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 완전히 입장이 지금 뒤집어져서 오히려 2인자인 하만이 실질적인 2인자인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입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반전의 절정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의 얼굴을 쌌다는 것은 왜 우리 사형수들 끌고 갈 때 얼굴을 싸죠? 그 얘기입니다. 이제 세상 햇빛 구경을 이제 못 보는 자리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궁중 예법에는 어떤 예법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 이렇게 궁궐도 사람들이 사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일들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궁중 예법을 만들었어요. 내시들이라도 궁중 여인들과의 대화의 거리가 일곱 걸음입니다. 그 이상 가까이 다가서면 그거는 범법의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해서 무서운 처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왕후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하만의 지금 입장이 다급하고 절실했는지 그 예법이고 뭐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왕후 가까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누가 들어와요? 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뭘로 규정을 한 거예요. 네, 저건 강간의 의도로 규정을 한 겁니다. 안 그래도 왜 왕후는 자꾸 잔치를 베풀어서 초대를 할 때 이 하마이라는 인간을 꼭 곁다리로 초대를 할까? 이게 사실은 찜찜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잤어요. 뭘까? 속내가. 그래서 속내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못된 음모와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더더군다나 지금 자기는 그에게 얼굴을 돌렸는데 자기 아내인 왕후에 달려들어서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을 뭘로 간주를 했다고요? 강간으로 간주를 했다고요. 여러분, 하만이 정말 그런 의도로 보였는지 아닌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봤다는 얘기입니까? 왕이 그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끝난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페르시아 궁궐의 예법을 따라서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또 아주 맹랑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잠깐 저를 좀 볼까요? 이 사람은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1장에 등장을 합니다. 일곱 내시가 와스디 왕후를, 첫 번째 부인이었죠? 와스디 왕후를 왕이 좀 궁궐 안으로 들어서 손님들에게 좀 얼굴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할 때 와스디를 모시러 갔던 내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직급이 얕은 직급이겠어요? 높은 직급이겠어요?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그런데 그 직급보다 누가 높았어요? 하만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하만은 완전히 오리알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한 정권의 축이 무너질 때 늘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악인도 악한 날에 용도가 다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 등장하냐 하면 놀라운 은밀히 진행되었던 비밀을 왕에게 그대로 홀딱 갖다 바치는 거예요. 9절 제가 읽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여러분, 이 나무는 하만의 집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알아가지고 그 모르드개 죽이려고 왕이 시상을 해도 모자랄 판인 그 은인에게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갖다 왕에게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달아라. 세상에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로마 최고의 권력자인 아구스도는 천하의 호령을 내려서 호적하라 명령을 합니다. 세금과 자기의 위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어디까지 동원할 수 있는가를 가름하기 위해서 그는 일반 정치의 시각에서 천하에 자기 속국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적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 아니 역사라고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이 일상의 시간 속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 나사렛 어려운 동네에 가난한 두 청년의 이야기로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세상의 구주가 날 것을 세상이 주목했겠고 기대했겠고 깨달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베들레헴까지의 행로를 통해서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 속에 그대로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진짜 감추인 시간은 다가오지 않는 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일상과 현재 속에 진짜 하나님의 카드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때도 에스더 성경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계시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아요.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가 때마침, 마침 그때 우연히 이런 표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우연인 것 같은 마침 어떤 적실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을 꿋꿋하게 밀고 가세요. 근데 그거를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오늘 주제어가 감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한 이야기가 거기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격을 하고 여러분들을 겁먹게 만들고 쫄게 만들 수 있죠. 세상의 세기와 크기와 규모를 통해서 나를 겁박할 수 있고 쪼그라들게 만들 수 있어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기가 막힌 목회를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성도들 일상에 일어나는 스토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정말 소설에나 나올 수 있을 법한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인생을 통해 대단한 일을 하시는가를 너무너무 많이 겪어요. 그리고 들어요. 제 인생 속에 찾아온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뭐 보잘것없는 사람을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걸 보면 두 가지 단어밖에는 뱉어낼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적이고 은혜라고밖에는 고백할 게 없어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잘난 체하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건 진심으로 드리는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조건이 있었겠어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제 뒤에 계시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쪼그라들고 정말 절망스러워 보이고 할지라도 오전에도 우리 3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쫄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은 제국의 2인자였어요. 왕은 1인자입니다. 왕은 늘 반은 취해 있어서 알딸딸한 사람이에요. 하만에게 늘 속아 넘어가고 뭐 어디 하나 인간적으로는 잡을 줄이 없어요, 에스더는. 그런데 여기까지 이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진 결론을 보면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10절,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굵은 원리, 질서를 붙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고도의 심리 작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죠. 첫째는 이 결자 해지의 실마리는 왕께 있다. 그래서 그 왕을 낮췄어요, 높였어요. 높여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어쨌든 실질적으로 2인자인데 왕이 나한테 세 번씩이나 그대의 소청이 모여 그랬으니까 나도 이참에 내 몫을 좀 찾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당신 그렇게 세 번씩이나 내 얘기했으니까 내 몫을 좀 찾아주시오. 이러고 자기 몫을 챙기겠다는 투로 왕에게 얘기를 했다면 왕이 그렇게 자애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진짜 은혜는요,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게 은혜예요. 예? 왠지 그 사람은 이렇게 보면 참 얼굴도 억울하게 생겼고 예? 딱하게 보이고, 근데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늘 그 지는 입장에 있는 것이 왜 이기는 건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사람이 강자다, 약자다. 안 해봤군요,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사랑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측은지심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측은지심이 생기면 그걸로 싸움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조금 불쌍하게 보이세요. 예?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싸우다가도 잠자는 꼴 보면 딱 해가지고 마음이 풀린대요. 잘 때도 이렇게 막 대자로 자지 마시고 이렇게 새우잠 알죠? 새우잠. 네? 불쌍하게 자세요. 그러면 여자들이 다가와가지고 이불이라도 이렇게 덮어줄 겁니다. 에휴, 그래도 맨날 나가서 애쓰는데 하고 다독거리고 갈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네? 우리 집은 뭐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항상 낮은 자리에, 그러니까 어느 원로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목사는 꼭 이기는 모습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 늘 지는 모습으로 살아라. 그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을 때는 막 총 나와라 칼 나와라 막 논리 나도 논리 들이대고 장난 아니었어요. 집어던지면 나도 집어던지고 그랬어요. 한 번은 목양실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막 책을 집어던지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가 집어던지냐고 막 집어던지고 미쳤었죠. 미쳤었죠. 이게 뭐 목회를 옳게 했겠어요. 근데 누가 뭐라 그러면 푹 찔려가지고 막 피 철철 흘리고 막 얼굴이 막 거지처럼 돼가지고 그러면 다 불쌍하게 또 봐요. 그러니까 항상 직장에서도 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 근데 그 지는 모습 속에서 인류의 승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게 조크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이기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좀 지는 모습으로 살 때 진짜 최종적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그 모르드개가 대궐 문 앞에서 배옷 입고 금식하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개는 시퍼레서 굴하지 않는 그러나 처절하게 밟히는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모르드개가 달리기로 작정되었던 그 나무에 원수를 달지 않습니까? 그날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믿습니까? 그 최종적 승리를 위해서 또 한 주도 금년 22년 마지막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지혜롭게 승리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115장 우리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남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그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박수하십시다. 또 1년 내내 수고해 주신 우리 강우중 목사님과 POP 형제자매들 또 우리 찬양팀들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축도를 할 텐데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님들은 저 바깥에 나가셔서 마지막 주일밤을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인사로 또 마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 52주 오늘 마지막 주일 성탄절과 함께 귀한 연주로 노래로 칸타타를 준비하여 영광을 돌린 우리 성도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추운 바깥에서 안내로 또 주차봉사로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또 내내 예배 때마다 귀한 연주와 찬양으로 수고한 모든 형제자매들의 흘린 땀 귀한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공고했던 청년들 다시 한번 2023년도에는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드린 모든 예배 주신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시며 여전히 역사는 물질의 힘과 권력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기저에는 하나님이 실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재이심을 믿고 세상 앞에 쫄지 않도록 도우시고 어떤 원수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달려들지라도 감히라는 선언으로 담력과 용기를 통해서 물리쳐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아파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병상에도 찾아가 주셔서 속히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주시며 일터가 필요한 성도들에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선교지를 주시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가정을 기도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로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문직으로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인간적인 깨어진 아픔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진정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 고향의 부모님들, 선교지의 복음의 동지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